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이 아침 새날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어제도 부족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가야 할 푯대가 되어주셨으니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걷는 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훈계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소리와 화려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도망가고 싶은 이들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 시리에 빠진 이들이 있으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 주시어 그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된 실패의 경험으로 낙심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위로의 주님으로 나타나 주시어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게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기력에 빠져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주님으로 나타나 주시어 그들이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넘치는 생명력으로 다시 힘차게 일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은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감염병 전파의 큰 요인으로 지목받으며 싸늘한 국민들의 눈길을 경험하여야 했고 정부로부터는 체감적으로 다른 종교와는 달리 더 많은 집회의 제재와 간섭을 받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론을 이끄는 각종 미디어로부터도 한국교회가 마치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기중심적 주장만 하는 단체인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년여 동안 제대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도 못한 채로 작은 교회들은 이제 다시 모일 힘마저 모두 사라진 상태가 되었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이제 다시 교회 예배당에 나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감염병을 이 땅에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고칠 것을 고치게 하시고 바르게 세울 것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같이 한국교회가 세상과의 구별만을 외치며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의 서늘한 비판 앞에 냉철히 자성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의 겉과 속을 철저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부디 진리의 등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금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날마다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에 곤비한 이들이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건강하게 나아가도록 돕는 영적인 충전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복음의 빛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복음 그 자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리저리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맴돌다 마음을 다시 세우고 교회에 등록한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중 마음이 상하여 한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그저 가란 심정으로 처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깊은 속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찾는 가란 마음 속에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에서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갑작스러운 간암 판정을 받고 지난 수요일 입원하여 오늘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사 안전한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이나 재발이 없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의 어린이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결국 함께 감염되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엄마와 아빠의 건강도 잘 회복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차분하게 잘 견디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가정이 사랑으로도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읽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예, 20절까지 조금씩 함께 읽어나가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는 이 다윗이 출병에 대한 그런 명령을 받고 블레셋 왕 아기스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벌하는 일에 따라 나섰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제 그가 있던 그 곳으로 그의 거처로 돌아가게 하라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결국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돌려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들의 거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고 싶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망명길에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케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실수를 모면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하는 내용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아비가일을 만날 때에도 그랬죠. 아비가일이 막아섬으로서 이 다윗이 실수할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막아서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헛된 그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사람을 무고히 죽이지 않게 되는 그와 같은 그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칼을 들고 나가서 만약에 전쟁의 신용이라도 하다가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칼을 들고 나갔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윗에게도 왕권을 행사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적들의 음성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적들이 판단하는 판단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이런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렇게 다행이죠. 마음으로는 아마 다행이었을 것 같은데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600명의 군사, 자신들의 군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자신이 있던 그 거처가 그만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글락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시글락에 다윗이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척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약탈을 해오는 척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 주로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침노하고 그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가드 왕에게 전달되면은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가서는 모두 죽이고 그리고 약탈물들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과는 지금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아말렉이 다윗이 군대를 빼서 이제 위로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아말렉이 당연히 쳐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 불사르고 재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나마 다행인 것은 2절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은 와서 모두 불사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가면서 젊거나 또 늙은 여인들을 데리고 갔다. 모든 사람들, 아마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죽이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그 아말렉의 침공에 들어갔을 때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으로 말하면 모두 죽이는 것이 더 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욕심을 낸 거죠. 다윗은 사실은 죽이기보다는 데려다가 노예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는 이런 일들이 소문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싶었기 때문에 모두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아말렉 사람들은 그들을 데려가서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이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그나마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예, 지금 모두가 잡혀가 있는 모습을 보고 성읍이 불탄 것을 보고 정말 절망하여서 그들이 지금 울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90km 정도 되니까 한 사흘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그때가 다윗이 회군하는 그래 자기 있는 곳을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출발점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흘 정도의 시간이 계속돼서 지금 맞물리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오려고 방향을 틀었을 때 그 새벽쯤에 그때쯤에 시글락은 이제 공격을 당했을 것 같고, 그리고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흘이 지난 후였다. 대략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윗의 아내였던 두 사람도 이미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자 다윗을 따라왔던 또 다윗에 충성하던 군인들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과연 믿어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향한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세도 그랬지만 지도자의 어려움이 참 그런 것이죠. 정말 백성들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희생양으로서 하나의 타겟이 될 때가, 목표가 될 때가 있는데,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뭘까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모세의 경우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엎드려졌다,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같이 들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모세의 경우는 아마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어떤 기적적으로 관여하시면서 모세를 보호하시면서 살려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지금 다윗의 경우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상당히 분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윗을 치고 싶은 마음, 다윗에 대한 어떤 그 다윗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지금 그를 따라왔던 군사들의 마음이 지금 이반되는, 다윗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다윗이 망명을 할 때, 이 가드로 망명을 할 때 이 600명의 군사들은 많이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왜 우리가 그곳까지 가야 되는가? 이 다윗을 믿고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는가? 고민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고, 가족들도 함께 따라 나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곳에서 1년여 이상을 지금 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지금 어떤 이방 땅,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현재까지는 블레셋 점령 지역에 있는 그 땅에 기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따라왔던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자녀들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솟아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리더십이 이제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다급하였다라는 표현이 죽게 되었다라든지 백성들의 칼이 그의 목에 겨누어졌다든지 이런 어떤 뭐랄까 반란의 사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더십의 부재 로 인해서 오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 것 같아요. 아, 내가 과연 이들을 리더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들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그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다급함이란 표현이 아마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있죠. 다윗 입장에서도 다윗도 크게 울었을 것이고, 다윗도 두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이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있는 뒷부분에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에 또 믿었던 일들이 또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도 무너져 내릴 때, 크게 다급하였을 때, 그럴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비아다를 통해서 지금 에봇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가라, 찾을 수 있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으니까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데 혼자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예, 이제 부솔 시내까지 내려갔다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다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들이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죠. 맨 밑에 가사가 있고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망명이 되었으니까 다윗은 이 가드 왕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드 지역에 있었다가 가드 왕 아기스가 시글락으로 가서 있게 했죠.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다윗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고 그 밑으로 이제 아말렉 지역이 있고 지금 가사라고 하는 곳과 시글락 그 밑으로 지금 그려져 있진 않습니다만은 그 조금 밑으로 지금 하나의 그 강 같은 건천입니다.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인데 그것이 지중해로 가사 밑에 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는데요. 그 시내를 부솔 시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시글락 밑에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에 왔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가드에 있다가 붉은색 화살표가 있는데요. 가드에 있다가 에그론을 아마 거쳤겠죠. 가드에 있다가 에그론 거쳐서 아벡에 머물러서 이제 군대를 이제 모두 모은 다음에 그리고 수넴 쪽으로 진격을 했죠. 그래서 수넴에 갔을 때의 이야기가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만났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야기가 더 뒤의 이야기였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아벳까지 갔다가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길르앗까지 오는 거리가 한 90km였다는 거예요. 한 그동안이 한 3일 정도의 거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시글락에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다윗이 전투를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11절, 12절, 13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진격하던 중에 부솔 시내를 건너가는데 200명을 남겨두고 이제 400명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거의 기진하여 죽게 된 것을 아마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놀라운 이제 하나의 반전이 되는데요. 지금 뭐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사흘 전에 잡혀간 가족들을 데리러 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진해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 죽어가는 한 어떤 이방인을 살려낸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를 아주 열심히 살려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런 쓸모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던 거죠. 살려낸 다음에 뭐 그에게 정보가 있을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하진 않았겠지만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그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는 사흘 전에 자기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그만 쫓겨났다, 버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예, 이 사람이 그 군대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다윗도 잘 했습니다. 사람을 살려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전과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가 약속을 받고 인도했습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 지금 아주 뭐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그 만족을 느끼는 아주 그래서 아마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있었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애굽 소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사람, 이 지금 아말렉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글락을 점령하고 여러 지역을 점령하면서 많은 종들 이제 될 사람, 종이 될 사람들을 다 잡아 지금 노동력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노동자가 생겨난 겁니다.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 소년은 아마 오랫동안 아마 이 그들의 종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쓸모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병이 들자마자 버렸습니다. 아, 나 필요 없다라고 버린 거죠. 뭐 효용의 법칙에 따르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버린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결국 망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 거죠. 이 아말렉이 잘못한 거죠. 이 아말렉이 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버렸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들에게 큰 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쓸모없는 일이라고 해서 쓸모없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버릴 수도 있고 또 사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반면 교사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돕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7절 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18절부터 20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수많은 군대와 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군대는 4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사흘길을 왔고 아벡에서 길르앗까지 사흘길을 왔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사흘길을 따라잡은 상황이었으니까 200명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정도였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다시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또 오늘 여러분 또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한번 다시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